누가복음 8번 메시지 신성을 지닌 인성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준비 여섯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 구주의 취임식을 다룰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으로의 취임식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침례자 요한에 의해 소개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침례 받으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 구주의 침례와 기름 부음의 의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 구주의 침례 받으심 하나님을 표현하시려고 그분 자신을 제쳐놓음 침례자 요한이 사람 구주를 물로 침례 주었다는 사실은 그분까지도 반드시 침례 받아야 하셨음을 암시합니다. 주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것은 그분이 자신을 버리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천연적인 방법이 아닌 부활의 방법으로 사역하시기 위해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살도록 자신을 제쳐두어야만 하셨습니다. 사람 구주의 침례의 의미에 대하여 합당한 이해를 가지려면 최고 수준의 도덕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상고해야 합니다. 최고 수준의 도덕성이란 사실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적인 미덕을 지닌 피조된 사람의 모든 신성한 속성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생명나무를 더한 결과입니다. 최고 수준의 도덕성은 무엇입니까? 최고 수준의 도덕성은 하나님의 피조된 사람의 생명나무를 더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안에는 사람의 미덕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덕들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분의 모양을 따른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미덕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따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의하면 그의 인간적인 미덕들을 지닌 하나님의 이 피조된 사람은 생명나무 앞에 놓인 바 되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피조된 사람에게 더해질 때 그 결과는 최고의 도덕 수준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는 사람의 생명을 사시도록 침례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타락한 사람만이 제쳐놓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피조된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제쳐진 바 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명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쳐놓아줘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명을 사시기 위해 제쳐놓아줘야 했습니다. 침례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우리가 제쳐진 바 되고 끝낸 바 되며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쳐진 바 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 표현되는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주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든 미덕들을 지닌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계셨습니다. 물론 주 예수님에게는 타락한 인류의 본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양, 타락한 인류의 외형, 겉모양을 가지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에게는 죄의 본성은 없었지만 죄의 육신의 모양, 겉모습, 외형이 있었습니다. 이 죄의 육신의 모양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고 끝나야 했으며 장사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 구주의 침례를 위한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인류의 대표 주 예수님은 30세에 사역하러 나오셨을 때 두 가지 방면에서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피조된 사람을 대표하셨고 한편으로 겉모양에서 그분은 타락한 사람을 대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피조된 사람을 대표하고 겉모양에서 타락한 사람을 대표하셨다는 것을 인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에게 타락한 사람의 실제 본성은 없었지만 타락한 사람의 겉모양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본성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피조된 사람을 대표하셨으며 본성 아닌 외양과 모양에 있어서 그분은 또한 타락한 사람을 대표하셨습니다. 실제적인 사람의 본성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대표하셨으며 겉모양에 있어서 그분은 타락해버린 사람을 대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한 사람이 정녕 심판받아야 하고 끝낸 바 되어야 하며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피조된 사람까지도 인간적인 미덕들이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생명을 살도록 버린 바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피조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쳐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그분은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그분은 다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주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인간적인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시기 위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를 통하여 자신을 제쳐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셨지만 스스로 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낸 바 되고 장사 되어야 할 필요. 주님의 취임식의 첫째 방면은 그분이 제쳐놓은 바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한 봉사로 들어가고자 할 때 우리는 제쳐놓은 바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끝낸 바 되고 장사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된 사람이요 타락한 사람인 우리는 끝낸 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애로의 사람 구주의 취임식의 첫째 방면은 그분이 제쳐진 바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사망의 물속에서 끝나고 장사되어야 합니다. 사람 구주의 기름 부음 받으심. 주 예수님은 침례 받으신 직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침례자 요한이 주 예수님을 침례준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침례받은 이 사람 위에 그분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위한 그분의 살아있는 사역 안으로 그분을 취임시키기 위해 끝내어지고 장사된 사람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본질의 성령과 능력의 성령. 1장 35절에 성령으로 인한 예수의 잉태는 본질적이며 예수의 신성한 존재, 신성한 인격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잉태 안에 있는 성령의 신성한 요소의 본질은 불변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 위에 내려오신 성령은 경륜적이며 예수님의 사역, 역사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성령의 능력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따라 이동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시며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시고 그분을 떠나셨던 것은 이 경륜적인 면에서였습니다. 능력의 성령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기 전에 그분에게는 이미 나면서부터의 본질적인 성령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능력의 성령이 그분 위에 내려오고 계신 동안에도 그분은 본질의 성령과 더불어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역사에 관한 성령. 이쯤에서 나는 주 예수의 인격과 그분의 역사에 관하여 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격은 그분의 존재하심, 그분의 존재이며 그의 역사는 그분의 사역 또는 그분의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는 인격의 문제와 사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격을 위해 그분은 잉태될 때부터 성령을 그분의 내적 본질로서 소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존재하심, 그분의 존재를 위한 영이었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셨을 때 그분 존재의 내적 본질인 성령으로 구성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본질인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분은 그분의 인격과 존재와 실존을 위해 본질적인 영으로 나셨습니다. 30년 동안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인격의 내적 본질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 위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세에 그분은 역사하기 위해, 사역하시기 위해, 그분의 임무를 이행하시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은 본질적으로가 아닌 경륜적으로 좀 더 전진된 방법에 있어서의 성령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분이 침례받으신 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님 위에 경륜적으로 임하신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의 두 방면. 주 예수님에게. 우리가 성령의 두 방면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본질적인 방면은 주 예수님의 인격, 존재, 실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 영의 경륜적인 방면은 주님의 역사와 사역과 임무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이러한 방면들을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50여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 왔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1934년에 나는 기독도보라는 신문의 편집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그 신문에 나는 성령의 두 방면에 관하여 몇 편의 글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 와서야 나는 우리가 그 영의 내주하심이라 부르는 바 성령의 내적 방면은 본질, 존재, 실존을 위한 영인 본질적 영이고 우리 위에 임하는 그 영, 성령의 외적 방면은 역사와 섬김을 위한 경륜적인 영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원칙상 성령의 두 방면이 주 예수님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의 인격을 위한 본질적인 방면이 있었고 그분의 사역을 위한 경륜적인 방면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거듭난 믿는 이들인 우리의 존재를 위한 그 영의 본질적인 방면이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위한 그 영의 외적 방면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30년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신 주 예수께서 침례받으실 때에 왜 그분 위에 성령이 내려오실 필요가 있었는지 그 이유를 적절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침례받을 때 그분 안에 이미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그분은 내부에 이미 그 영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 영이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주 예수 안에 내주하신 영과 그분 위에 임하신 영에 두 영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영이 있을 뿐인데 어떻게 이 하나의 영이 주 예수께 내주하기도 하고 그분 위에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 영의 두 방면, 본질적인 방면과 경륜적인 방면이 있음을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존재를 위한 것과 사역을 위한 것. 성경과 기타 서적들을 수년간 연구한 끝에 우리는 빛비춤을 받아 성령의 본질적인 방면과 경륜적인 방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주하는 영이 본질적임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 실존을 위한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 영의 외적 방면은 경륜적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임무의 실행과 사역의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적인 방면은 존재, 실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이 방면은 역사를 위한 것이요,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이 두 방면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이신 주 예수께서 두 단계를 통해 그분의 일과 사역 안으로 취임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두 단계는 물 침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주 예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받으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위해 경륜적으로 주님 위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이렇게 취임되셨습니다.